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테러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세계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테러는 공동의 적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도 회담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어제 ISIL에 대한 공습 확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아자즈 인근 지역에서 어제 인도주의 지원 차량이 공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과 감시단체들에 따르면 터키 남부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바발살람 인근 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하던 인도주의 지원 차량들이 공습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아자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습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24일 러시아의 SU-24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거듭된 경고 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격추된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터키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와카미야 겐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오늘 이시가키 섬을 방문해 나카야마 요시타카 시장을 만나 동중국해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9년부터 이시가키 섬에 약 500명의 육상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주변 섬들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나 미사일 방어에 대비한 긴급 대응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동유럽과 남부 유럽 지도자들이 테러 대응과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에 더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유럽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난민 사태가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은 난민 사태가 유럽 각국의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난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종교를 초월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로비의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서 열린 종파간 모임에서 종파를 초월한 대화는 필수이며 선택이나 사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급진화와 폭력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케냐에 이어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기후변화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늘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400여 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정착한 뒤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로 신께 감사한 예배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즐기며 각 상점들은 이날을 전후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미국은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연휴철이 시작돼 내년 1월 초 새해 맞이로 막을 내립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가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당국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이 현재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공포정치로 지배체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내부의 운명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의사소통체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등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외부의 수평적 연결망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은 낮에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3에서 7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3미터,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간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 시간 현재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합의 사항인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은 낮 12시 50분부터 90분간 이어진 1차 전체 회의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에 다시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북은 모두 발언에서 당국회담의 형식과 대표단 구성 문제, 회담의 의제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수석대표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이 만나길 희망하지만 북측은 통일전선부가 아닌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실무접촉의 가장 큰 관건은 수석대표의 격 문제에 대한 합의라며 북한 입장에선 남북회담을 비롯해 한국의 통일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조평통 서기국인 만큼 통일전선부가 아닌 조평통 서기국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2013년에 열린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정치 군사적 현안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 당국회담의 의제 역시 양측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당국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 역시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본부장은 회담장으로 출발하면서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실무접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당초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신선로 개설 문제 등 현지의 기술적인 문제로 2시간 2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남북이 당국회담 개최 원만히 합의하면 다음 달쯤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 간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남북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간 공포정치로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지만 권력층 내부의 운명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 확산으로 앞으로 수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집권하면서 북한 간부들을 다수 처형하는 등의 공포정치로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기간의 김정은 체제를 수령 유일 공포체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2인자나 실세는 예외 없이 숙청을 당했다며 리영호와 장성택, 현영철 숙청에 이어 최근 최룡에 맞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가 아닌 주로 개인적 감정의 근거에 숙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로한 간부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신이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 아나무 인격의 발언이나 비현실적인 지시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핵심 측근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군에 지난 1980년대에 만들어진 알았습니다라는 군가를 새삼스럽게 보급하면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맹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런 공포정치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숙청과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기피하고 생존을 위한 책임 회피는 물론 허위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해외 파견 일부 간부들은 망명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과 같은 시장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380여 개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수는 한국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북한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나 나왔다며 이는 노인과 아동인구 등을 빼면 사실상 한 가구에 한 명은 장사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교수는 특히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권력층의 충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의 시대가 경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펴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핵 문제나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해외 자본 유치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머지않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한 3년, 길면 한 5년 내에 김정은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본격적인 좀 더 개방 개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런 갈림길에 조만간에 서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향후 한 2, 3년간 매우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농업 생산과 재정 규모 그리고 북중 무역 등의 증가로 쌀값과 환율 같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통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부의 새로운 수평적 연결망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곽정래 박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부에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곽 박사는 26일 서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2015 북한사회문화학회 가을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에 기반한 국가와 당 중심의 수직적 방식으로 이를 통해 지난 70년간 북한식 사회주의 체계가 수립 형성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이념 종식,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여러 정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연결망이 북한 내부로 연결됐고 이러한 수평적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연결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곽 박사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행위자 연결망이 구성됐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연결망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결망들이 우리가 이전에 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등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연결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사회에 도입이 되면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행동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무수히 많은 콘텐츠나 매체들이 그런 어떤 연결망들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 태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죠.
곽 박사는 이어 외부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가 권력이 되기도 한다면서 막대 저장장치 USB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외부 영화나 드라마 시청이 가능해 시공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박사는 북한 당국이 새롭고 수평적인 연결망을 감시, 통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속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정도로 뿌리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의 마음에는 분명 그 이유와 원리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북한은 3대 세습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북한 내부는 이미 나름의 일관성과 관계성이 정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생활 총화를 예로 들면서 사상 비판을 당하는 게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닌 성스러운 게임이나 종교적인 의례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의 서로 비판하는 것은 나름 의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체면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스러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이 강해진다면 나를 누가 모욕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내 체면이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체면을 잃는다는 것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체면이 잃는다는 맥락은 와 내가 왜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교회랑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지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에서 왜 당신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이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총화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 총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적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일상화되지 않도록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학술회의의 주재 발표자로 참석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 사회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의 확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 정권 네. 들어서 예,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됐을까요?
네, 그 북한에서의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90년대 군한의 행군 시대가 끝난 다음으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자생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로 발전했고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경제개혁 조치를 좀 친시장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확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은 배급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배급체제로 생활하는 사람은 30% 안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 전체 주민의 한 70% 정도는 시장을 통해서 그 생존 생활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다 붕괴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마당의 확대가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장마당이 만들어진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생존 위해서 그러니까 배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장마당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국가나 체제로부터 뭐 이렇게 뭐 도움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니까 체제에 대한 좀 그 좀 의존도 이런 것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이제 체제에 대한 충성도 좀 낮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 그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돈의 주인 그래가지고 돈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살기 좋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좀 탈락한 사람들, 경쟁에서 좀 도태되고 이런 사람들은 체제뿐만 아니라 이 시장 체제 내에서의 좀 그 일종의 그 박탈감 같은 게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돈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어떤 면에서 그 북한의 기존 권력층과 혹은 권력 집단과 좀 일종의 그 결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한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좀 이제 양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급보다는 이제 장마당이 점차로 확대되고 이러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은 그 시장 체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지만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가족의 해체까지 이루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꽃제비 이런 그 가정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그 탈락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그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북한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화되면서 이런 탈락한 사람들에서 사회적 그 보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팽개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그 보호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면에서 이제 일단 그 우리가 계층적 혹은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북한이 최근에 시장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국경, 그러니까 중국과 접하고 있는 도시들, 예컨대 신주라든지 회령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좀 윤택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그 교육로를 확보하지 못한 집단, 내륙 집단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각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적 불평등이라든지 혹은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 현재 사회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 체제의 불안 요소로 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뭐 체제에 대한 반대로 갈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류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어떤 추세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시장화되면서 이제 중국 등지를 통해서 교육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물품뿐만 아니라 외부 문화, 특히 남한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도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도 많이 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부 문화의 접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을 단속을 좀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국경선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단단해졌다고 그럴까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외부 문화에 대한 유입을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 보통 주민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한류 문화라든지 남한 문화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북한 당국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 통제는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제가 보는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나 남한 문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그러니까 뭐 문화 정책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북한 그 예술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모란봉 악단은 구성 자체도 좀 굉장히 서구적이고 그리고 연주도 뭐 심지어 헐리우드 음악도 연주하고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문화적 취향에 맞게끔 스스로의 그 선전선동의 문화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는 노력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래 문화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부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 당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문화 유입은 이제 그 문화 상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 시장 중심이 되면서 일단 과거 같은 공동체 혹은 집단주의, 뭐 이념 중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와해되고 있고 그리고 실리라든지 실용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혹은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특히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면으로는 이들을 새롭게 이제 사회적 통합을 하기 위한 문화 내용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한편은 굉장히 그 이런 그 외부 문화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떤 캠페인도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그 김정은이 갖고 있는 어떤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해가지고 특히 이런 외부 문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을 좀 포섭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지 지도를 나가서도 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스킨십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그 문화 구조를 바꾸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좀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소통 방식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북한 당국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즉 북한 사회의 이런 불안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 사회적, 문화적 변화 같은 경우가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그 심해지고 있고 2010년대 이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직은 수준이 안 됐습니다. 다만 당장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어떤 선전선동이라든지 그 체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훼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전체의 사회적 통합 능력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당장은 어떤 변혁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 추세 자체가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변화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어쨌든 도전하는 세력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이 이런 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특히 주변의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변화를 이만큼 촉진시킬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체제 변화의 시간 그 걸린 시간 정도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와 함께 집권한 지 만 4년이 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가운데 경제특구 건설이 두드러지지만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정적 기업 환경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경직된 관광 유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의 비영리 교류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대표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23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신이주 특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중국과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건설은 지난해 중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완료됐지만 북한은 국경 통과를 지원하는 행정 혹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신의주와 안주를 잇는 도로의 개보수를 마치지 않아 상업의 중추인 평안북도를 통한 상업 운송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어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까지 더욱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모두 신의주 특구 개발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지난달 중국 단둥시 북중 국경 주변에 양국 주민이 상품을 무관세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호시무역구가 개설된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중 관계가 다소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경우 신의주에 대한 중소규모의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잠재 투자가들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북한으로부터 인력 혹은 소규모 물품을 들여오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원산 관광 특구를 북한이 각별히 의욕을 보이는 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존 금강산 관광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고 새 민간공항과 마식령 스키장 개발 등으로 집중 홍보됐던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원산 관광특구 관계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광객 수요를 특구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지만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방문객들과 줄곧 동행하는 북한 안내원들을 관광특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5월 이 지역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에게는 안내원 2명씩이 배치되는 등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시원 혹은 안내원 동행 방식이 지속되는 한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 수를 2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두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 관련 움직임으로는 2012년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까지 도로가 개설된 것과 다음에 나진에서 러시아 핫산까지 철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또 훈춘시 두만강 하구 북한 접경지대에서 신두만강대교 건설 작업이 한창인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전문가는 북한이 훈춘에서 나선으로 연결되는 전기 공급 라인을 통해 중국 지린성 가격으로 전기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3년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가 훨씬 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보다 큰 규모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는 구체적 기록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북중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나선에서 일하는 중국 옌지 출신 기업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 현지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나선 지역 국경 출입국 심사와 등록 절차 등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사업 허가와 관련 활동이 뜸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 차량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 업무 절차에까지 비공식 수수료를 부과해 나선에서의 사업 비용을 높였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 허가나 업종 변경 허가를 받는 것 역시 훨씬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 경제특구 실험의 성공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며 각 특구에 맞는 개발 계획과 조직을 강구하고 법의 적용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4분기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인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보여주는 한반도 평화지수가 올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47.0을 기록했습니다. 한 분기 전인 2분기와 비교할 때 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4분기 들어서는 얼마나 더 개선될지를 의미하는 기대지수는 53.1로 나타나 2분기보다 17.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처럼 4분기 기대지수가 높아진 데 대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에 도발이 없었고 지금 또 남북관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관계 기대지수가 80 이상이면 평화와 공영의 상태로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60에서 80까지는 우호적인 협력, 40에서 60까지는 협력과 대립의 공존, 20에서 40까지는 긴장 고조 상태, 그리고 20 이하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와는 달리 남북교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평가한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에 46.8을 기록해 2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과 방북인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홍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지수 산출에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연구원과 대학교수 그리고 남북경협기업 대표 등 1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 3분기에 남북대화 추진력이 마련된 만큼 4분기에는 이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보다는 경제사회 부분의 협력부터 추진해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가 한국과 중국 지도자에게 중국 내 탈북자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들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나라에 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B 필 로버트슨 보국장은 구금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박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즉각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들 탈북자 9명이 북중 접경 지역인 툼원으로 옮겨졌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어느 때든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이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생후 11개월 어린이가 포함된 이들 탈북자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나 강제노동, 고문, 처형, 성폭행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주민들은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중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이 난민조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들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이 최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9명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로운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미일 해상군사훈련에서 일본 제독이 이례적으로 미 항공모함의 승선에 지휘를 하는 등 양국 군사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가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23일 하와이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나가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이런 배경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로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사드와 해상 요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즉 SM-3의 지상 발사 체계에 대해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지만 방위상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미사일 방어망 개발과 구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적 계획에 따라 해상과 지상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전국 주요 지역에 최신 하층 지상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들이 34개를 배치하는 계획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곧 8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사드를 도입하면 지상의 하층과 상층 그리고 해상에서 모두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미국은 만반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가타니겐 방위상과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탄도미사일 방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안보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상은 특히 미군 관계자들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설과 최신 이지스 전투함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참관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의 이번 회동은 지난 9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탐지뿐 아니라 직접 타격하거나 미군 전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함께 대응하는 수칙들이 두 나라 사이에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계속 확대하는 등 군사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24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남해에서 실시한 해상 합동군사훈련에서 많은 복잡한 전술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군대의 상호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대잠수함전, 대공중전, 장거리 해상타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실시됐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20년 이상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해상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순양함과 구축함 6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이지스함 등 전함 25척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에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와사키 히데토시 제독이 직접 레이건호의 승선에 해상전투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해상전투지휘관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의 항공모함 공격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어 레이건호의 40명의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승선해 타격훈련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7함대 조셉 어코인 부제독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두 나라 해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양측이 사상 처음으로 선박 주유 외에 여러 장비와 식량 등 보급품을 해상에서 공수하는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신임 부장에 숭타오 당 중앙외사판공실 상무부 주임이 임명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숭 신임 부장은 지난 2000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해 2011년 외교부 부부장에 오른 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2013년 말부터 외교판공실 부주임을 거쳐 장관급 직책인 상무부주임에 임명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은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숭 신임 부장은 지난달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인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했을 당시 중국 대표단에 포함됐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2년간 대외 연락부장을 맡아온 왕자루이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자루이 전 부장은 북한 노동당을 비롯한 각국과의 당대당 교류를 책임져온 인물로 중국 대북 외교의 핵심 담당자 또는 한반도 정책의 핵심 당국자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한국의 이모 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 소식입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졌군요.
네. 국민장, 국장, 가족장 등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 제각각의 이름으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국가장으로 거행된 첫 장례입니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과 영부인, 또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 눈발이 흩날리는 영화의 날씨 속에 유족의 뜻에 따라서 검토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빙과 칼국수를 좋아하던 서민적인 대통령.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무난 인사를 드릴 만큼 극진한 효자. 평생 반독재, 민주화에 헌신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영역을 함께해온 거산 김영삼. 그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그 영결식이 열린 곳은 한국의 국회의사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그 굴곡의 정치사가 배어있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등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그 서거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의 발인식으로 시작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큰 길인 광화문 앞, 또 세종로를 거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 운구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영계식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서울 부심을 지나온 운구 행렬 선두에는 대형 영정을 세운 무게차가, 또 뒤에는 유해를 실은 캐딜락 리무진 영구차가 따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222명의 국가장례위원회가 맡았습니다. 국회 영결식에 이어서 대통령 생전에 살았던 창조동 자택 등 고인의 넋이 배어있는 곳을 지나서 영결식장인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보도나 조문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조문단을 보낸 다른 나라들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만여 명이 참석한 국회 영결식장에는 유가족과 국가장례위원들을 옆으로 주한외교단 조문사절을 차지했습니다. 본국에서 공식 조문단을 보낸 나라는 일본과 카타르, 스리랑카와 바레인,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가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추거홍 주한중국대사, 알렉산드로 티노는 주한러시아대사 등 주한대사 74명, 또 5개 국제기구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11개 나라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국가장례 첫 시장은 국회에 대한 경례로 시작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고요. 김 전 대통령의 인물사를 짚어보는 양력 보고,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 또 김수현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 고인의 종교인 기독교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를 이어진 종교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생전에 고인의 활동사를 영상으로 돌아보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고요. 유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에 이어서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가곡 청산의 달리다가 추모의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21발의 조총을 발사하는 의식, 또 영결식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다자회의 해외 순방에 따른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서 국회 영결식 대신에 발인식에 참석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헌화를 하고 분향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현충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입니다. 김대중,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요. 묘역의 크기는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합해서 가로 10m, 세로 16.5m, 총 264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12개의 파석이 받치는 원형 봉분으로 만들어지고요.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이 조각된 높이 3.46m의 비석, 1.8m 높이의 추모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안장식은 고인의 신앙에 따라서 기독교식으로 거행됐고요.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발인식부터 영결식, 안장식까지 모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자, 한국 민주화의 큰 산이라고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 짚어보죠.
네, 민주화의 투사, 결단의 승부사로 불린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1928년생입니다. 51년도에 정계 입문을 했고요. 54년도에 그 만 25살로 민의원이 된 한국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후 9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또 최다선 정치인을 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세계 야당을 통합한 최연소 야당 총재 등 한국 헌정사에 아주 다양한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유신 정권에 맞서 싸웠고 두 차례 가택연금도 받았습니다. 23년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해서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집선제 개헌을 이루어낸 인물로 1992년 한국의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32년간의 군사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문민정부를 시작했던 김 전 대통령. 군사정권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회를 숙청했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어떤 조사일까요?
네, 전국 18,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만 13살 이상 가구원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복지와 사회 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또 노동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인 생활 경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취업자 61%는 취업과 실업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65.6%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생활경제, 가장 현실적이고 또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앞으로의 실직이나 직장을 옮기는 이직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림살이도 참 팍팍해졌습니다.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고요.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전통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17세기에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되자 이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의 총투 축제나 아프리카 가나의 참맛 축제인 호모우 같이 다른 나라의 명절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앉아 칠면조 요리를 먹고 축구 경기나 거리 행진을 보는 것이 미국 특유의 추수감사절 풍경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7월 4일 독립기념일처럼 추수감사절은 종교나 정치를 떠나 모든 미국 국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국가적 명절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서아프리카와 관련해 많은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앞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미국 남북전쟁 와중에도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공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식민지 시절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구와 가족들에 둘러싸여 추수감사절을 즐기며 삶의 축복과 자유의 땅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6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